큰 길과 도로에 몇 마일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과거에는 돌에다 새겨 놓아서 그것을 마일스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마일스톤은 이정표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얼만큼 남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지판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삶의 좀 중요한 삶의 전환점 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은 아마 미국에 오는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오셨던 건 가장 우리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마일스톤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삶에 다양한 마일스톤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다양한 마일스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인 자세와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은 뭐였을까요? 네, 다 아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참 영광스럽고 위대한 성전 건축을 오늘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의 평생에 건축하고자 했던 그 성전 건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일평생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수 있도록 모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린 그 성전 건축 헌금, 은과 금을 성전 건축에 다 사용하고도 남은 은과 금을 성전 곳간에 이제 다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곳간에 은과 금은 가득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지금 없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없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되찾아왔고 그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다윗은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궁궐에 살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금 다윗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리석 화려한 궁궐에 다윗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바깥에 휘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바깥에 휘장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평안함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향목 궁궐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그래서 언약궤를 잘 모시고자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에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지 피를 묻힌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평화의 아들 솔로몬이 날 테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건축 헌금을 다 준비하고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건축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은과 금을 솔로몬은 성전 곳간에 잘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없던 그 언약궤를 지금 이제 다윗성에서 신축 성전으로 모시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금과 은은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금과 은은 넘쳐나지만 언약궤가 없을 때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다 보니까 은과 금이 풍족한 삶을 살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잘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건강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여행을 꾸준히 다닙니다. 삶이 너무나 풍족하고 풍요로워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도 내 삶은 너무나 평안하고 풍요롭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말씀이 없으면 금, 은, 화려한 대리석 궁궐에 살아도 그 삶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빼앗아 갑니다. 마치 길가에 뿌린 그 씨앗을 새들이 다 쪼아먹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에서 말씀을 계속 쪼아갑니다. 금과 은 아무리 쌓아놓아도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창고를 금과 은으로 채우는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들과 썩어질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제자리에 두고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을 빼앗길까요? 내가 바쁠 때 나의 바쁨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과도한 취미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게으름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삶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반면에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요소들 앞에서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앞에서 그 말씀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곳곳에 말씀의 흔적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2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옮기고자 족장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지요. 5절에서는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매서 옮깁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다시 옮겨서 모셔올 때에 그의 아버지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는 뭔가요? 당시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이제 웃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모시고 왔습니다. 수레에. 근데 수레에 모시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명하시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수레로 이제 모시고 오다가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를 언약궤에 웃사와 아효가 손을 대었는데 그 자리에서 웃사와 아효가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내 편의대로 수레에 싣고 옮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뭐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로또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교회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편법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제자훈련 하니까 직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제자훈련 과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적인 수완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수가 셀 수도 없이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린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통이 큽니다. 솔로몬은 지금 성전 건축을 했는데 역대하 1장에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죠?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마리의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규모가 다릅니다. 지금 언약궤를 옮길 때도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1장에서는 1,000마리는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셀 수도 없습니다. 1,000마리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였겠죠. 셀 수도 없는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삶에도 셀 수 없는 예배가 우리 삶에 드려질 것입니다. 새 재직 훈련을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새 재직 훈련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 재직으로 이제 섬길 때에 공예배 참석은 필수입니다라고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맞죠? 맞는데 그 맞는 것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지금 제자 훈련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제자 훈련 여러분들 공예배 참석은 필수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이제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숙제로 해야 되나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는 훈련이자 숙제가 맞습니다. 예배는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본성인가요? 침대에 누워있는 게 우리의 본성인가요? 우리의 본성은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교회에 화장하고 옷 고쳐입고 기름 넣고 차로 운전해서 나와있는 게 우리의 본성인가요? 그냥 편하게 소파에 앉아있는 게 우리 본성인가요? 하여튼 우리 본성은 앉아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훈련해야 되고 과제로 해야 됩니다. 자,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는 우리 예배가 훈련이 아니라 과제가 아니라 그리고 재직이니까 직분자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훈련생이니까 숙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예배를 숙제로 드리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그냥 재직이니까 직분자니까 의무적으로 나오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셀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셀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쁜 예배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레위인들이 메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은 찬양을 동반합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땠습니까?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예배는 말씀을 찬양을 동반합니다. 우리 삶에도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13절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임합니다. 마치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구름이 너무나 참 좋습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했나요? 광야에서 앞길도 알 수 없는 그 길, 처음 가는 그 길에 천연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회막에 여호와의 구름 임자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이 영광의 구름, 이 구름이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름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행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넘쳐나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모든 결정할 때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셀 수 없이 충만한 예배가 우리 삶에 드려져야 됩니다. 찬양이 또한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성전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우리 마일스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삶의 중요한 그 전환점마다 이러한 솔로몬이 행했던 언약궤 말씀, 하나님의 임재, 찬양,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거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마일스톤마다,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마일스톤입니다. 우리 매일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